이것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절금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어떻게 하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법, 나의 즐거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 18절에 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에 이어서 시편 119편에 있는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더 메시지 성경을 작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계시가 나를 이토록 기쁘게 하지 않았더라면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나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92절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 구절을 대하는 감정,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어떤 임무, 부르심, 이것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오늘을 사는 지혜, 그것에 무장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 10년 이제 되어가면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좋은 나라인데 외부에서는 이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나라 열 나라 중에 드는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이지만 저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제가 이주한 2009년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위험이 많이 감지된, 그래서 더 많이 긴박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가 사는 이 땅 뉴질랜드에 크고 작은 지진 활동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세요? 2만 번의 지진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몸으로 감지하는 정도의 지진은 150차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진계에 기록된 활동은 2만 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통상 불의 고리, Ring of Fire라고 하는 거대한 지진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산맥 같은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 세계의 80 내지 90%의 지진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2월 22일 최근에 남미 에콰도르 동부 지역에서 7.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이 불의 고리 지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오늘을 사는 오늘에 필요한 지혜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나는 제대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지? 나의 영적 실력, 영적 용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나는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가? 만약에 나에게 5년 내지 10년의 영적 준비 기간이 주어지면은 나는 무엇을 목표 삼고 업그레이드 해야 할까? IELTS 점수가 요구하는 직종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6.5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가끔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통역 도우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도와줄 때가 있죠. 그들이 통역하기 위한 영어 실력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뉴질랜드 수상과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위한 통역을 위한 영어 실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 펼쳐질 미래를 위한 영적 실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이러한 것을 고민할 때마다 구약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떠올라요. 그 직접적인 어떤 문장이 저로 하여금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불만과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 메시지를 그분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 한 선지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심지어 살해하려고 했고 그런 악한 시도를 했음에도 그들은 형통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선지자가 주의 메시지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은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 선지자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와 거역이 지속되고 그래서 주님의 선지자는 주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데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단위의 고통스러운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쉬운 성경은 두 번째 부분을 내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 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과 달리기를 해서 녹초가 될 정도라면 너 말과 달리기 할 수 있겠어? 선지자가 힘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지금 당한 형편,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형편, 평지에서 걸어가는 거라는 거 알지 못하겠니? 평지 같은 환경도 힘들어하면 요단 강가에 그 울창한 숲을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 사자가 막 출몰하는 바로 그 지역을 달려가야 된다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니나 다를까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지금은 12장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30몇 장, 40장 그것을 그칠 때 보면은 선지자가 생각지도 못한 그대한 위험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용적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느 정도로 강한가?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하다는 인상 줄 필요 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정나라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삶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벅차다면 이 환경이 미래에 이보다 더한 환경에 노출될 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견고한가? 홍수와 태풍에 견딜 수 있을 만한 집인가? 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절은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일한 그림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5, 26절에 그 상황이 내 생애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두려워 떨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아 결코 떠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고 도달해야 되는 영적 실력이 따야 되는 영적 점수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절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평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경주하고 있습니다. 말과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5, 26절은 말과 달리는 형국이에요. 요단 강가에 있는 울창한 숲속 가운데 사자와 맹수들이 출몰하는 그곳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질주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하리니 이때 내가 기절하지 아니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할 그런 영적 용적이 되는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겠습니다. 이러한 때 말이죠. 이 말씀이 과장일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닐까? 이것이 정말 일어날 현실일까?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실일까? 저는 지금 세계 정세가 엄청나게 속도가 붙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저는 인용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동시에 하신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참고할 만한 기억해야 될 만한 어떤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떻게 보면 24장 7절은 그냥 여러분들이 24-7 그렇게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가 듣는 뉴스거리예요. 몇 주 전에 일어났던 크라이스트처치 사태도 그 일환입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미있는 단어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란 단어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어떤 거대한 격동의 시작 지점이래요. 이 시작 지점이 크게 완성되어서 보게 되는 그 그림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5, 26절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것,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절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 재난의 시작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지점이다 라는 한 헬라어 단어 보겠습니다. 이 재난이란 단어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헬라어로 아르헤 오디논이라 합니다. 아르헤 시작이란 뜻이죠. 태초에 이래 할 때 아르헤 시작이란 뜻입니다. 뭐의 시작인가? 오딘 해산의 고통이란 뜻입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재난으로 개혁개정 번역위원회에서 번역을 해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리니 이름과 같이 이렇게 거기에서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똑같아요. 이것을 감안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을 문자적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들과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생각지도 못한 지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해산하는 임산부의 첫 진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진통이 아야라고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진통이 계속 커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25, 26절까지 이릅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때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함이 되는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했는데 그러한데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안전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까? 해답은 바로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풍랑이 오지 않고 쓰나미와 태풍이 없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그런 것이 나를 기다릴 리가 없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아무 곳에나 지어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기초를 다시 보아야 되고 짚고 올라가는 구조 자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념이, 하나님의 혼이 그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다. 지금은 작고 했지만 한국의 그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박경리 씨인데 그가 25년에 걸쳐서 한 작품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생애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한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9,400페이지짜리 어떤 출판사에 따라서 다른데 20권 세트로 된 그 작품에 보면은 전체 페이지 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25년에 걸쳐서 집필을 완성했어요. 토지라는 대하소설입니다. 자기 생애에 한 3분의 1 정도를 투입했다면 그 작품에는 그 사람의 집념과 혼과 정신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DNA, 표현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25년에 걸쳐서 집필된 것이 아닙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혼과 무슨 진영과 하나님의 DNA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왜 마스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DNA가 내 DNA에 동화되는 이 작업이 없이 마태복음 21장 25, 26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전개되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질리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DNA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프로세싱하면 할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저와 여러분은 정서적인 영적인 부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힘들 때 이 시편 기자가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로 사막지대나 모래로 덮인 지역 달릴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베어브 아일랜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관광버스 표 구입해서 90마일 비치 그 신나게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갈 때와는 다르게 올 때 물이 범람해서 오는 코스로 오지 못하고 모래로 덮인 그 지역을 코스를 바꿔서 통과해야 됐어요. 버스가 그 모래에 그 바퀴가 묻힌 거예요. 관광객들 전부 다 내려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밀었는데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신문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근데 한 몇 분이 지났는데 사륜 구동 지프차 한 대가 왔어요. 가족 네 명을 태운. 아니, 저게 무슨 힘을 쓰겠나. 근데 밧줄을 묶어가지고 부릉부릉 하면서요. 그 큰 몇 배 되는 그 버스를 끌어내더라고요. 전 사령구동 집사가 그렇게 힘이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일 어떤 모래가 가득한 어떤 그런 지역이나 험한 언덕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필수라면,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일반 자동차에서 사륜구동이 되는 어떤 차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우리 영혼에 준비하라,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지금 있는 삶 가운데 불편해하는 그런 의리강 부리지 말라. 예레미야 12장 5절에 있는 그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심각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어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그 세미한 음성이 주성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그것이 있다라고, 각 개인에게 예외 없이 있다라고 확신해요. 자,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예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절 다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기 영혼을 한번 터치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작은 형식으로라도 실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간 여러분 가운데는 이 18절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 펼칠 때마다 한두 분이라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 들을 때는 듣는 것이고 또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사소하지만 이것을, 이 순종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성경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몇 장 몇 절 이제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펼치면서 그 한 10초밖에 듣지 않는 때 한번 작은 소리를 엎질러 보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절을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셔서 영적 사륜 구동이 갖춰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집념이 담겨 있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요, 천천히 많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공부를 했다든지 지자 훈련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게 읽어놓은 구절 있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설교 가운데도 몇 번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절에서 더 이상 뽑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천천히 많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입에서도 씹고 위에서도 소화시키고 소장, 대장, 이것을 통해서 끝내 영양소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잘게 잘게 부수는지 몰라요. 수백 번도 좋고 수천 번도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표 지심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25, 26절과 같은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시작되어서 나중에 크게 진통이 자주 있는 그 지점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정도의 영적 강건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본문을 직역하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당신의 토라를 하루 종일 그것이 나의 묵상.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것을 많이 자주 반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기. 필수 영양소를 내 영혼에 흡수시킨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천천히 많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많이 알면 불편합니다. 사람은 깊이 알면 서로 상처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상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사람에게는 악한 면을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그 악한 면까지 보여서 실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깊이 알면 알수록 든든함이 느껴지고 든든함에서 더 든든함으로 확신 있게 다가오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알아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좋아집니다. 더 의지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반복해 가면서 많이 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달 부활절 전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중심으로 10개의 강의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5번 읽어오기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을 순종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챕터가 58장이면은 깁니다. 신약 서신 기준에.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또는 두세 구절이 그 일생에 거룩한 임팩트를 끼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예가 참 많았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한두 구절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은 로마서 13장 12, 13, 14 세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수로 그 기치를 둘 수 있었던 것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확신 가운데 5만 번 동안 주님께 물러서지 아니하고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양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던 비결 마가복음 11장 25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구절 붙잡고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은 그 개인의 생애를 바꿀 수가 있어요. 부활과 관련된 58절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21장 25, 26절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내 영혼이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혼을 지배하면, 내 심령을 지배하면 주 예수께 일어났던 이 부활의 현실이 그 주 예수님을 믿은 나의 유업이고, 그래서 죽음은 어떠한 존재도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나 영혼 깊숙하게 자리 잡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은 나의 영혼에 견고한 닻을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에 직면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음 주 설교, 첫 설교 함께 나누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길지만 시간을 들이셔서 다섯 번 정독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혼이 담겨있는 주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